예, 우리 자리에 다 앉으셔서 성경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부분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저녁에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가장 먼저 외운 시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또한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들이 아마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찬송을 작사한 것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은혜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사오니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룰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진리를 밝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에 여기에 지극히 만족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비록 사망에 죽음에 음침한 괴롭고 홀로 된 그러한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나는 잔이 넘치고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만족함이 있으며 또한 이 삶을 떠나서도 나에게는 영원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만족함을 찬송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한 사람은 다윗이었다. 이렇게 시편 23편 앞에 다윗의 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에 대하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 그가 이러한 만족함을 찬송하였을 것인가 그 시절을 찾아보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잠자지 못하며 언제 곰이 나타날지 또는 사자가 나타날지 언제 또한 그 나쁜 사람들이 이 양들을 빼앗아가려고 할지 불안해하며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추워 떨던 그 밤에 그는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인가 또는 그가 좀 더 자라나서 왕의 궁정에서 노래하며 왕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러나 왕은 그를 주목하고 그를 언제라도 죽이고자 그에게 단창을 던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왕 사울은 자기의 장인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국력을 다 기울여서 그를 쫓고 그가 광야의 굴에 숨어보지만은 쉴 새 없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는 이 시를 읊었을 것인가? 또는 그가 왕이 되어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 그를 반역하고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서로 아들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죽이며 그 아들이 또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것을 찬송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쉼 없이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곳 저곳에서 반역을 일으키며 압살롬 이후에 계속되는 그 가정의 불화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그는 이 찬송을 했을 것인가? 우리가 그가 이것을 찬송했을 만한 어떠한 역사적인 시점을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 쫓기며 부족하며 불안하며 그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떠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 줍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그는 찬송하며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는 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이 시편에다가 비춰보았습니다.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가? 나의 삶에 대하여 내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들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저희의 가정을 제가 돌아보며 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그리고 내일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 내일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여기에도 부족함이 저기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지난 12월부터 암병이라고 그것도 사기라고 의사는 우리는 치료는 할 수 없다. 완치는 할 수 없지만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래서 지금 뭐 키모도 맞고 여러 가지 그 의사들이 좀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도 아마도 부족함을 생각하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의 삶을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일 아침을 여러분들이 당장에 생각할 때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은 오늘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의 삶을 돌아보아도 나의 사업을 보아도 나의 직장을 보아도 나에게 주어진 재정적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나의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나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없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나에게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모든 부족한 것은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윗은 어찌하여 여기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은 무엇이 있기에 그러한 부족함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행에 많은 재산이 수억 원의 재산이 쌓여 있고 나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젊음과 건강함이 있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고 여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내 삶을 내가 소유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한은 거기에는 부족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고 하여도 우리의 지혜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하다고 하여도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필요를 채울 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는 빈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채우기에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모자란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목자는 나를 소유한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였을 때에 나를 소유하신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저의 삶을 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이 시편을 외우며 기억하였을 때에 갑자기 그 모든 문제들은 심히 작아 보이고 염려되지 않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온 천지를 말씀으로 엿새 만에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열어 자기의 백성을 통과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리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시기 위하여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그저 쉽게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큰 값을 치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너희를 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가장 큰 값을 우리를 위하여 치러서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르는 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서 그는 하늘을 파산시키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파산시키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면은 어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고백하고 우리도 또한 그것에 대하여 아멘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특별히 피값으로 사셨다면 나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윗이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데 푸른 풀밭에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멋대로 걸어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양치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그 양치는 개들을 길러가지고 개들이 사방군데 뛰어다니면서 양들이 자기 멋대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양들을 몰아가지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양치는 개들이 그 양들을 몰아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곤 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내가 부족함 없이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이끄는 이끄심대로 그가 끌려갈 때에 그를 따라갈 때에 그는 만족할 수 있었다고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특별히 사신 그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쉬운 것은 여전히 교만함입니다.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뜻대로 나는 잘 길을 찾을 수 있고 내 뜻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히 불안한 자리로 심히 어려운 곳으로 이끄는 그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가까웠고 그 중요한, 모든 분들이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 관계를 맺으신 분 하나가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조금만 그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 조금 더 겸손함으로 이끄는 대로 그가 끌려갈 수 있었더라면은 그 어려움을 피하실 수가 있지 않으셨을까. 말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옆에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참으로 쉴 수 있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곳에 민감할 때에 겸손함으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나의 뜻대로 살아가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곳을 따라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양으로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동안에는 그가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를 그가 삶에서 경험하며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만 나는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였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현실에 비춰보았을 때 이 길밖에는 없다고 하나님의 뜻인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푸른 초장이 없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을 그때 그곳에 그에게 만족함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며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쉴만한 만족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여기에 다윗의 삶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의 삶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극한 어려움들이 곳곳에 다가올 때에 참으로 삶의 가장 어려운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그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었다고 이곳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큰 어려움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계속해서 그 수술실을 그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들락날락했습니다. 바이옵시라고 조직 검사인데 그거 하나하나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뭐 수술을 하는 이러한 그 거기에서 뭘 꺼내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한 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몇 주일 동안 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 누님이 수술실에서 아주 오래 일했습니다. 그 아마 40년 가까이 일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예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수술 받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조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회복실에서 회복될 때에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깨어나는데 아주 괴롭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보니까 평안하게 깨어나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수술대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평안하게 깨어나고 수술대에 아주 불안하게 그냥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스럽게 누워있던 사람들은 깨날 때 대부분 많이 고생스럽게 깨어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는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시편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생각하면은 깨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잘 깨날 수 있다.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너무 추울 테니까 뜨거운 따뜻한 담요 더 한두 개 더 덮어달라 해가지고 너무 추워서 덜덜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수술 받기가 쉽다. 이렇게 저에게 권고를 해주어서 그래서 그 열심히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간호원한테 뜨뜻한 담요 좀 한두 개쯤 주시오. 그래서 덮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덜덜덜 떨다가 그 덜덜덜 떠든 게 좀 그치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나의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정리하니까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수술이 그 잊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참으로 평안함을 만족함을 그곳에서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날 때도 보니까 그 얌전하게 아마 잘 깨난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너 뭐 깨나면서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점잖게 그 그냥 평안하게 잘 깨난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극히 어려운 자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암병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암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에게 그 보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는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치료받기가 참 불편하겠다. 가는 곳마다 당신 먼저 돈 내시오. 그래야 치료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기 미국도 아마 그것이 그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은 쉽지만 조금 자기에게 뭔가 있는 사람은 돈 내지 않으면은 치료 안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면은 당신 돈 내고 그 다음에 치료 받으시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그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보험금을 많이 타갑니까?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돈이 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간호원이 그 보험회사를 위하여 말하는 간호원이 그 참 마음이 지극히 어렵겠고 많이 디프레스가 되겠다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습니다. 디프레스는 아직은 전혀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는 영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팔, 그 아래는 우리가 내려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그가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아픔이나 모든 어려움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안위해 주시는, 나를 위하신 사랑의 다스림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팔이 내 아래 있다면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을 가질 수가 있게 하여 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원수가 눈앞에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죽기를 원하는 그 원수가 그를 애매하게, 그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가 죄가 없지만은 그를 죽이겠다고 그에게 탄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하는 군대가 그에게 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를 향하여 칼을 내밀며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그가 이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잔이 넘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리하여 나를 그러한 값진 값으로 나를 사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은 나의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것,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에가서의 2장 4절, 에가서 아닌 Song of Solomon, 그 아가서의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잔치로 채워져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 앉아서 보니까 그 위에 써 있는 배너는, 그 깃발은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라고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고 배너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확인하고 살아간다면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있다면은 원수들의 앞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그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귀한 사람이, 나의 가장 귀한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웠고 귀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우리가 읽어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몰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곳에 기록해 주실 때에 나는 참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되 항상 넘치게 대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또한 경험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지나온 삶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의 앞에도 결코 부족함은 없으리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고 이곳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또한 죽음의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그곳에 이르렀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끊임이 없을 것이라고 그가 믿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지난번에 산에 가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좋은 시설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가 매에 맞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추위에 떨며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있지만은 꺼내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내가 추워 떨고 있지만은 입힐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배고프지만은 나를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외롭지만은 나를 도울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허락되어진 것들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나를 또한 이 감옥에 두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워 보이는, 나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있었기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만족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조금도 못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며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며 나의 찬송이 되며 우리의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며 감사케 하여 주시며 그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